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언리미티드입니다. 언리미티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에요. 그러니까 BMW라든지 폭스바겐, 아우디, 저거는 뭐 방패는 뭐냐? 포르쉐, 그다음에 벤츠. 뭐 이런 세계적인 명차들인데 이 국적이 어딘지 아세요? 이 나라들, 이 자동차 브랜드 국적이 어딘지 아세요? 다 독일이에요. 다 독일. 다 독일이에요. 이 세계적인 명차 대열에 브랜드 하나만 들어가도 뭐 이거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두 다 메이드 인 제르머니예요. 모두 다 독일인 거예요. 모두 다. 독일이 이렇게 자동차 왕국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제한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하는 이 아우토반 때문이라 그래요. 아우토반. 아우토반이 처음 건설되던 1930년대만 해도 독일에는요 자동차가 별로 없었대요. 거리를 다니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 독일 전역으로 이 아우토반이 뚫렸어요. 독일 전역으로 아우토반이 뚫렸는데 이 전용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를 달려야 성능 좋은 자동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아우토반에서 기록된 이 자동차 최고 속도가 1938년 벤츠가 기록한 432km였다 그래요. 시속 432km,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지금부터 이게 80년 전에 기록한 속도예요. 1930년대니까 이것만으로 사실 믿어지지 않는 그런 대단한 속도인데 지금은 자동차 성능이 좋아져서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지만 이제 굳이 뭐 그런 기록을 남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성능 좋은 차량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이 아우토반을 300km 정도 속도로 막 달리고 있다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차들은 300km까지는 안 나옵니다. 보통 220, 240 이 정도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독일에서는 300km까지 나오는 차들이 막 출시돼요. 그래서 이 아우토반에 300km로 막 달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속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우토반에서 속도의 한계가 없다고 하니까 이전에 한계라고 생각했던 한계들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인생에도 한계가 없다. 아우토반처럼 속도 한계가 무제한이다 라고 할 때 우리 인생에도 한계가 없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한계는 그 사람에게 계속 깨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Unlimited라는 말은 오늘 그 말씀 제목인데 이 영어 단어는요 한계가 없다는 의미예요. 한계가 없다는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매일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산으로 인생을 낭비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계산으로 인생을 낭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보를 이용해서 호수를 그 갈릴리 호수를 뺑 돌아서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쪽이 저쪽 건너편인 것 같으니까 열심히 달려서 예수님이 계신 먼저 도착하신 그 산과 들이 있는 곳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전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날이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날이 이미 어두워져 가고 있으니 이제 모두들 다 저녁 먹을 시간도 됐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자든 뭐 식사를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예수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5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그런 질문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빌립이 무슨 말을 할지도 이미 알고 계셨는데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매우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이 빌립에게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빌립은 그 자리에 이 모인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할까, 한 사람당 얼마씩 해가지고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이 나왔어요. 1데나리온이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 그래요.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인데 2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들의 약 8개월의 품삯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계산을 하자면 한 2-3천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3천만 원 정도의 큰 돈이 이 사람들 떡 하나씩만 주려고 해도 그 정도가 돈이 필요했는데 제자들에겐 지금 그런 돈이 없었던 거죠.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큰 돈이 없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계산이 떨어지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아 이거 이 정도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 보통의 사람들은요 거기서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산만 해요. 계산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배경이 없고 나는 부자 아빠가 없고 나는 학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너 뭐도 할 수 없고 이런저런 이유들과 조건들과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계산만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들의 특징은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다가 무엇에도 도전하지 않고 실패할 일도 없겠죠. 하지만 실패할 일도 없지만 이 사람에겐 성공한 일도 없는 거예요. 이 아시아 이 최대 자산가인 이 알리바바의 마위는 제가 참 좋아하는 경제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부자라고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참 많아서 제가 참 이 사람을 참 좋아해요. 많은 이들에게 이 비즈니스의 영감을 주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플루언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 알리바바 창업 10여 년 만에 중국 최대의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언제부터 부자였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나? 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을 들어보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이 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사업을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사업을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제안하면 경험이 없다고 변명하고 전통적인 사업에 대해 제안하면 경쟁이 치열하다며 두려워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말하면 다단계라고 몰아가며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말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 말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기를 좋아해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의견 듣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견 듣기를 좋아하고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는 중이에요. 거기 것만 전적으로 믿어요. 의지해요. 대학교 교수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해요.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일은 더 적게 하는 거예요. 행동이 액션이 없다는 거죠. 자,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마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맺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만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계산만 하다가 주어진 시간을 흘려버리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단지 이들은 계산이 빠르지 않은 거예요. 계산을 잘 못하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많은 것을 까먹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공의 기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똑똑하고 합리적인 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빌립처럼 너무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분들은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책도 많이 보고 아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교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아 목사님 저건 이건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믿을 생각은 안 하고요. 그걸 믿고 그대로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아 이건 아니고 목사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경험이 많긴 해요. 공부를 많이 하긴 하셨어요. 근데 계속 교회 와서 그렇게만 앉아 있으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강사가 여러 종류의 강사들이 많이 세워져요. 그러다 보면 아주 정말 대단히 은혜를 끼치는 강사도 있고 어떤 강사는 보면은 은혜를 왜 저렇게 하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강사가 쓰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배울 건 있어요. 그분이 강사로 쓰기까지 뭔가 그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울 거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떨어지죠. 하나님보다 못하죠. 하나님보다 많이 모르죠.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믿음 생활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와요.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는 밖에 나와서 나아만을 영접하지도 않은 채로 신부름꾼을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가 목욕하라.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선지자가 나와서 영접도 안 하고 기껏 치료 방법이라고 제시한다는 것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고국 아름 땅에는 그 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하고 훌륭한 그런 강들이 여러 개 있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니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지혜로운 신하의 만류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몸이 깨끗하게 되고 나병이 치료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나아만은 아람의 최고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그가 그렇다면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다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략가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보다 한 몇 단계 앞서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머리가 똑똑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든지 어떤 제를 올리든지 하면서 치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걸 기대했어요. 하지만 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방법을 제시하니까 화가 갑자기 확 났어요.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선지자야 하면서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모든 생각과 뜻과 계산들 어떻게 해요? 다 알지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 뺐어요.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니라 내가 틀렸을 수 있어요. 내가 틀린 거죠. 때문에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만 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볼까 말까? 그분의 말씀을 믿어볼 만한가? 아닌가? 여러분 계산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만 장군과 같이 그냥 요단강에 몸을 던지듯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계는 매일 깨지고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한계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 매일 그 기록이 깨지고 있어요. 한계야. 이건 한계야. 인간의 한계야. 그런데 그게 매일 깨지고 있어요. 그 당시는 분명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했었는데 누군가는 그 한계를 돌파하고 다음 단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난 100년간의 평균 키를 조사했는데 남자들은 1914년에 평균 159.8cm였어요.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남들보다 10cm 이상 큰 키예요, 제가. 어? 얼마나 큰 키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됐으면 제가 연예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2014년에는 남자들 평균 키가 174.9cm가 됐다는 거예요. 15cm 정도 컸어요. 자, 여자들의 경우는 142cm였어요. 이게 평균 키가 142cm예요. 142cm고 거기에서 162.3cm로 20cm가 넘게 컸어요. 여자들은 더 컸어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시아에서 가장 키가 많이 큰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주신 복 중에 하나. 여러분 키 크고 싶다 그러잖아요. 애들도. 아시아에서 가장 키가 많이 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아마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식단이 좋아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크고 중국 사람들보다 크다 그랬어요. 100년 전에 기록도 그래요. 그때 너무나 못 먹고 가난했던 그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좀 남들보다 좀 큰 아시아에 있는 극동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좀 큰 키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자, 앞으로 얼마가 클지 모르겠어요. 100년 전보다 20cm 컸잖아요. 그럼 앞으로 얼마가 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10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기록이 계속 깨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일제시대를 한참 보내고 있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는데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인 손기정과 남승용 두 사람이 일장기, 일본 국기를 가슴에 달고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손기정이 금메달을 따고요. 남승용이 동메달을 땄어요. 마라톤에서. 이때 손기정 선수는 2시간 29분 19초로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일제의 아픔 속에서 태극기도 달 수 없는 일장기를 달고 떠야 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준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마라톤 세계 신기록도 지난 80년 동안 계속 깨졌어요. 계속 갱신되어 왔습니다. 2018년 지금의 세계 신기록 2018년 기록인데 2018년 캠초게라는 선수가 케냐의 캠초게라는 선수가 2시간 1분 39초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어요. 자, 우리 손기정 선수가 세운 세계 신기록보다 무려 28분 정도를 앞당긴 거예요. 대단하죠? 거의 30분 가까이 앞당긴 거예요. 대단한데 이 대단한 기록이 깨지겠죠 또? 그쵸? 누군가는 또 이 기록을 깰 겁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계는 누군가에 의해서 매일 깨지고 갱신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더 행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머리로 얼마의 돈이 있어야 이 5천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다면 안드레는 뭐라도 먹을 걸 찾아왔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안드레가 구해온 음식은 어린아이 하나가 내놓은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마른 생선 2마리, 5병이어라 그러죠. 그 5병이어 뿐이었습니다. 안드레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작은 도시락 갖고는 5천명을 먹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난 9일 날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서신 이 김상숙 권사님이란 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일하다가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약 200만 명이 있어요. 인구 5,5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하다가 다치고 그런데 이 보험 적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이분들이 고치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이 김상숙 권사님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 병원비를 대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 다쳐 도움받을 것도 없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병원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그런 과정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갈 때 신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재정이 필요하대요. 지금도. 매달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재정이 필요한데 지난 30년 동안 약 50억 원이 넘는 돈을 후원받아서 다 지원했대요. 5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대요. 아, 이게 필요한데 그럼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셨대. 그런데 이 권사님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책에 보면 이 권사님의 원칙이 있는데 먼저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지 않으면서 그 도시락을 올려놓지 않으면서 주시옵소서라고 아무리 외친다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원칙은 뭐냐면 내가 작은 것 하나 있어요. 도시락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 나머지 채워주세요 이랬더니 지금까지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 중에 한 분을 좀 더 얘기하자면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유튜버 위라클의 박위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2014년에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아, 굉장히 잘생긴 친구인데 전신마비가 됐어요. 당시 의사는 머리 아래로는 평생 못 움직일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손가락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손가락이 움직여지게 되었고 하루도 빼먹지 않은 재활운동을 열심히 해서 하반신을 제외한 지금 이 상반신을 어느 정도 움직이게 돼. 손가락은 약간 마비가 아직 덜 풀렸지만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전도 유망한 이 멋지고 잘생긴 청년에게 이 장애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 몸으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처럼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유튜버 채널에 보면 지금 그는 혼자 운전도 해요. 상체만 쓰는 거죠. 혼자 휠체어 타고 가서 운전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 보니까 스쿠버 다이빙도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해봐요. 세부에 살면서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스쿠버 다이빙도 해요.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경비행기 운전에도 도전하더라고요. 아, 경비행기 운전을 도전해요. 박위 형제에게 장애인으로서의 한계는 없는 거예요. 그가 1년여 전에 올린 1분 30초짜리 짧은 영상이 그 유튜브에 있는데 그 엔딩 장면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당신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빌립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때 안드레는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이리저리 음식을 구하러 다니면서 작은 소년이 건네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하지만 이 적은 오병이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박위 형제의 말과 같이 몸이 어디 불편한 것이 장애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장애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뭐 저래서 안 되고, 불가능하고, 돈이 없고, 자본이 없고, 도전할 수 없고, 그렇게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약 90% 정도의, 80, 90% 정도의 성도들이 철수한 이 필리핀 이민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다시 오고 싶어도 우리 성도들이 올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괜찮아질 것이라는 어떤 희망적인 전망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가 부흥할 가망성이 별로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짐 싸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분명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쩌면 안드레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절망적일 수 있어요. 요즘 식당을 가든 카페를 가든 그렇게 많던 한인들 여러분 얼굴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직 이 땅에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 몰려오던 많은 성도들을 돌보느라 바빠서 제가 부신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못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들을 향해 자꾸 눈을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지금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암담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생활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 뭘 할 수 있을까? 오병이어처럼 나는 보잘것없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 형편없는 능력과 자본을 갖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물맷돌 하나, 그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라고 보이는 것들은 매일 누군가에 의해서 깨지고 갱신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장애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깨뜨리고 그 마음의 장애를 깨뜨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계도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 매일 깨지고 있어요. 누군가 그걸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Unlimited 두 가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계산으로 인생을 낭비 마라. 한계는 매일 깨지고 있다.